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 듣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선한 도전을 주고 또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반면 어떤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회 안과 밖의 차이, 즉 신앙의 온도차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믿음이 삶에서 쉽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았고 저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에는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날카로운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판단하고 미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간격, 즉 신앙의 온도차입니다. 미국의 목사인 에이든 토저가 쓴 책 중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4번째 챕터,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는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관찰자가 주일 아침 설교를 듣고 나서 주일 오후에 행동을 주시한다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종교를 보았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런 예화를 듭니다. 성도들이 예배 때 매우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 20분 후에 회의 시간에는 아주 육적으로 회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의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진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진리를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는 그 믿음이 스며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간격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간격을 줄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그래도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은 여전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참된 교제가 약해지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시련과 핍박에 지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믿음의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한 회복의 권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와 야고보서에는 모두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서신서에는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나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구원을 받는 믿음, 즉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보다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 그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했는데 읽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해야 됐는데 하지 못했고 더 참고 헌신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보다는 의무감이 앞서게 되고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행위가 앞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참으려고 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섬기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야고보의 관점에서는 이 신앙이 그렇기에 더 이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와 열매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지 참된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삶,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많이 떠올리십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경건한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그렇듯 사람의 관계는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 말을 하지 않는 공동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집에서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말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어떤 누구도 내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만 하다 보면 관계와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말을 들으려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더디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며 말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놓고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은 아마도 반대인 경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보다는 더디 듣고 속히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 생각부터 말하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도 관계는 무너지고 그 관계 속에서는 오해와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한 사람은 없다. 또 서양 속담에는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3대 1의 원칙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3번 듣고 1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지혜입니다.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참아보고 말하기 전 남의 말을 잘 듣고 신중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사랑의 말보다는 비방과 판단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그 화난 마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사단이 일하는 것입니다. 표출되는 마음과 입, 그 행동을 통해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 모든 것에 대안으로 한 가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해 드렸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하기 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행동하기 전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고 일상에서 행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건한 삶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버려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됩니다. 내 안에 것들이 비워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심겨질 말씀이 아닙니다. 심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심어주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는 것은 내 안에 복잡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씨가 어떻게 백배의 결실을 맺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내 삶에 신앙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면, 내 삶과 신앙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일상에서 무수히 뿌려지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내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 것인가? 이러한 충분한 고민과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경건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곳이 아닌 저 밖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현실 속으로, 나의 고민 속으로, 나의 가정과 관계 속으로, 직장 속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그 역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에서 멈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부모가 매번 늦게 들어오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지 마라. 오늘은 좀 빨리 들어와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듣지 않은 것일까요?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들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경건도 동일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경청한 것이고 잠시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울 비유입니다. 오늘 아침 다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방에는 작은 손거울들이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 거울의 참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은 모습을 비추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이 흐트러졌는지,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거울은 실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를 진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안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거울을 봤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거울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섰다면 이제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이제 고치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꾼 모습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길이자 내 신앙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며 사시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삶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로는 경건에는 참된 경건이 있고 헛된 경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레스코드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입술이 누군가를 해한다면 그건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언어생활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항상 상처를 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내 안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가 삶까지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인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찾아가서 방문하다, 심방하다라는 의미로 직접 찾아가 살피고 방문하여 실제로 돌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왜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밝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누군가를 찾아가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지금도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가치관과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의 경계를 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내 삶을 구별하는 것, 내 삶을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일 아침 설교를 듣고 오후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두 종교를 보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 신앙과 일상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주일과 평일로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와 삶의 간격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경건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주일,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